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4장.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날 때쯤 몹시 배가 고프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하여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보여주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저 나라들이 가진 힘과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저 나라들은 내 것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내가 나를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 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악마는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돌보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런 말도 있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악마는 온갖 방법으로 예수를 시험해 본 뒤 더 좋은 때를 노리며 떠나갔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칭찬하였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셨다. 어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다. 예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가 쓴 예언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다음 말씀이 적힌 곳을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기름을 부어 나를 택하셨다.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눈먼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보게 되고 억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알리라 하신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해가 왔다고 널리 알리라 하신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말아서 회당 일을 돕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께 쏠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내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너희가 가브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줄 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 엘리야 때에도 이스라엘의 홀어머니가 많았다.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큰 가뭄이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호러미 가운데서 시돈 지방의 사렙다 마을에 있는 한 호러미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엘리사 예언자 때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고쳐주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고쳐주셨다. 이 말을 듣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잔뜩 화가 났다. 사람들은 일어나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 그리고 마을 아래 벼랑 끝으로 데려다가 밀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를 뚫고 나가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마을로 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 그때 회당에는 악령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하! 나사렛 사람 예수시로군! 당신이 우리를 어쩔 셈이요? 우리를 없애러 오셨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오. 예수께서 악령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그러자 악령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 놓고 나갔으나 그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놀라 서로 수군거렸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저 사람이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악령도 나가는구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 내에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그 부인을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부인은 곧 일어나 사람들의 시종을 들기 시작하였다.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병자 하나하나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많은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도 나갔다. 귀신들은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심하게 꾸짖으셨다. 귀신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날이 밝아 예수께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았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 만나자 자기들을 떠나시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계속 유대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창세기 제22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유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당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락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여덟 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루마도 대바와 가함과 다와스와 미아가 등 네 형제를 낳았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요한, 내게도 세례를 주시오. 요한은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강물에서 나오자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앉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나 이 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몹시 배고파하고 있을 즈음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법이니라. 예수님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 계속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 높은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금도 다치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예수님한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꾀었습니다. 마귀의 모든 꾀임을 물리친 예수님은 광야에서 돌아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쭈었다. 어찌하여 선생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특권을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이사야가 저 사람들을 두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며 눈은 아예 감아버렸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으니 복을 받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선한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읽어드린 말씀과 함께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깨달을수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신 것처럼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즉 죄로 인하여 절망하는 모든 사람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베푸시면서 그 비유를 때로는 해석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비유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한 통로가 바로 눈과 귀이고 그 눈과 귀로 들어본 정보를 정리하고 판단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 삶 속에서 손으로 만질 만큼 체험하는 사람들과 단순히 다른 사람이 삶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거나 듣는 것으로는 차이가 큽니다. 첫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밀을 알 권리를 허락받은 감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유는 같은 코드를 알고 있는 자에게는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보고 들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비유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이해하는 말이라면 이미 더 이상 비밀이 아닐 것입니다. 가족 단위든 국가 단위든 통할 수 있는 말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알 권리를 가진 것에 감사해야 당연합니다. 원래 비밀이란 말은 영원히 감춰진 신비로 경험한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본래는 동방의 신비 종교의 폐쇄된 사실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만 성경에 사용되면서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구원의 신비를 나타내면서 분명히 듣고 보는데도 이해되지 않은 은혜의 복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1절이겠는데 이 말씀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시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자의 글을 인용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믿음에도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해지는 것을 배웁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고는 이런 것이 뒤집히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바탕이 부자되는 것이 어렵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부여할 수 있다는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이고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심도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서두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함과 같으니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믿음의 바탕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불신의 바탕을 둔 사람들은 사실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안타깝게 받아들이면서도 신앙에 있어서는 별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는 단계가 있듯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5절에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얼마든지 믿음에 부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4절 15절을 중심으로 왜 모두에게 알게 하신 복음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춰지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스데반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다시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58절 상반절까지 했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사람이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자기의 길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성이라고 하고 인간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어도 그러나 그 생애를 어떻게 사는 것까지는 각 사람의 결정에 맡기십니다. 솔로몬은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2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성향대로 살고 하나님께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겸손히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완악하여 은혜를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려고 가고만 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배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사야서 65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완악한 사람은 주님이 불신하게 만드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눈과 귀의 가장 귀중한 기능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고 마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사용되어야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16절 17절입니다. 과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싶어 했던 것들을 우리는 거저 보고 있다는 감사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 역시 깨닫는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하셨고 힙스 기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 그리고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들이 그만큼 보기를 열망했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지상에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과 성령에 감동될까봐 걱정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킴으로써 복음에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먼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보기를 갈망했고 듣기를 사모했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도를 알게 된 것에 감사와 찬양을 더불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한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로데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돌보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로데는 장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데라는 이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이고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야고보는 벌써 순교를 당한 후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므로 그도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큰 다락방에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네 명으로 짠 경비병 네 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쳤다.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다라는 어린 요정이 맞으러 나왔다. 그 요정은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째, 로데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로데라는 요정이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래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로데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말을 오해하고 심지어 미쳤다는 모욕까지 받았지만 로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지만 성경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어린 이방인 여종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미라는 의미를 가진 로데입니다.
나의 갈 길 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산에 모여 주의 보좌 앞에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찬미의 노래 부르네 영광과 존귀와 또 번성을 드리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